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향해 부르짖으라, 주를 향해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큐티집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저희가 감사 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본문들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책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혹 그리고 또 멸망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지은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오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전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 때는요, 그것을 마치 왕비처럼 살았다 말하고 열방 가운데서 공주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을 산 결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흙을 퍼 나르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한때는 열방이 부러워했으며 한때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본문 가운데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오리이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서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자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또 이성을 잃어갑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그것도 어머니가 어찌 사람 된 도리로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이 비참한 현실은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이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손에 받든 아이라고 그 표현이 중간에 나오죠. 이 말은 자기 젖을 먹는 아이, 손으로 자기가 받들고 자기 젖을 먹인 아이, 혹은 너무 굶주려서 이 아이가 이미 자기 손에서 죽은 아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젖을 먹던 아이라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예뻐하는 그 아이를 자기 스스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손에서 죽은 아이입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이를 먹일 것이 없자 이 아이가 먼저 굶주림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어머니가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해석으로 보아도요, 아이가 살아있던지 아이가 죽어있던지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이 자녀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과거 이 예루살렘의 영광은요 화려했습니다. 이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며, 야, 정말 이 성에 대한 소문이 사실일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지구 위에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왕들이 사신들을 파견하기까지도 했던 곳이죠. 그러나 이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살자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행해지는 비극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죄악의 첩찬한 이 상황들, 죄악의 결과를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이어서 보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자 그들이 가장 복된 예배의 장소인 성소, 성전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장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눈여겨보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복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롭고 복된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가 시작해요. 전 문맥을 가셔서요,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장 8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재앙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훼파하시고 궁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지금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을 짓자 이 여호와께서 오히려 백성들을 멸하고 계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기 작정하시면 그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온통 그 시신으로 가득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노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늙은 자와 젊은 자, 늙은이 젊은이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길거리에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청년들, 노인들, 처녀들, 소녀들 모두 다 칼에 찔리고 베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화려한 음악과 꽃들과 그 모든 영광, 음식이 풍부했던 그 나라가요, 기근이 찾아와서 그 어미가 자녀를 잡아먹고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베어서 죽은 그 시신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예루살렘성.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륙하셨나이다. 주님, 이렇게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병사들이 와서 찾아와서 칼로 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크게 노하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요 이 집 문을 탁 열고 창밖을 탁 나왔어요. 근데 길거리에 죽어있는 시신 하나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치면서 등골이 오싹하겠습니까? 시신 하나만 누워있어도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게 사람 마음인데 예루살렘 성 사방천지에 이 시신들로 가득하니까요 온 성에 내린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이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면요 온 세상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처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속으로 제발 이것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이 밀물처럼 재앙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진노를 피할 자도 없고 살아남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국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랬고요 자기 간이 밖으로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단순히 눈물만 뚜루뚜루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크게 울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했을 때도 그에 못지않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아프게 울었으면 그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가 울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가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19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꿔서 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너는 쉬지 말고 계속 울며 슬퍼하여라. 너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쏟듯 쏟아놓아라. 너는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비록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노를 당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두려운 일들이 재앙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잘 됐다. 너희 한번 당해봐라. 죄 지은 자는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지. 너희 잘 버텨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비록 진노를 당하고 있고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울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로 훈계하는 이 자녀를 훈계하는 이 아버지가요 이 지금 이 어린 딸을 지금 훈육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아버지도 사실 이 자녀를 때리고 싶지 않지만 이 자녀가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이 딸을 이렇게 훈육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를 맞고 있는 딸이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말 염소똥 같은 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붉어진 이 두 눈으로서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할 때 그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 어린 딸이 시인할 때요. 매를 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기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자기가 때리고 있는데. 요즘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매를 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훈계하고 매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판은요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오히려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싫어하실 만한 죄였군요.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심판이 이토록 크게 임했고 어미가 자녀를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었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온통 남녀노소를 불구한 시신들이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는 이 비참한 이 진노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 가운데 두려운 심판으로 우리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고 그 두려운 진노를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오실 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을 짓고 또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죄악을 끊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새인가 나를 돌아보면 또다시 그 죄악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연약한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이 하나님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재앙이 밀물처럼 내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악인이 죄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